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또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두 정상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우며 이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로 이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자제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이날 전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 당사자들은 직접 대화와 협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할 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이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은 어제 발표한 보도문에서 다음 주 월요일 14일 임시정치안보위원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대외관계청은 모게리니 대표가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서 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서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가능한 다음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 9명과 북한 단체 4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케냐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선포된 가운데 케냐타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는 시민들과 분노하는 시위자들 간의 충돌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냐 서부외가 키스무 인근 지역에서는 어제 오전 항의 시위를 한 라일라 오딘가 야권 후보 지지자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키스무는 야권 성향이 강한 곳으로 대선 결과 발표 이전부터 시위대와 폭동 진압 경찰이 충돌한 지역입니다. 앞서 케냐 선관위는 케냐타 대통령이 지난 8일 대선에서 54.27%의 표를 얻어서 44%에 그친 야권연합 후보 오딘가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딘가 후보와 야권 측은 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하게 엉망인 상황이라면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위한 많은 옵션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은 미국민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국방부는 현재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부 산간에는 오후에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량 되겠습니다. 평양 내일 구름 조금 끼겠고, 내일 낮 최저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32도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 지역 내일 날씨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요. 최근 고액 연봉의 행성 보호 책임관이라는 자리에 적임자를 뽑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2만에서 18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자리인데요. 하는 일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외계와 지구 간의 오염이 없게 보호하는 겁니다. 나사의 이번 채용 공고를 본 많은 관련 업계 전문가들 관심이 컸을 텐데요. 9살 난 미국인 남자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었나요? 잭이라는 이름의 9살 난 소년이 자신을 은하계의 수호자라고 지칭하면서 또박또박 연필로 쓴 자필 지원서를 나사에 보냈는데요. 나사가 행성 보호관 한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 지 일주일 만이었는데 이 소년의 자필 편지가 미국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우주 또는 외계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화를 본 사람. 나는 비디오 게임을 잘하고 어리기 때문에 외계인처럼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라고 적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한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지원 편지에 대한 나사의 반응이 더 화제입니다. 이 소년에게 공식 서신으로 답을 한 것인데요. 친애하는 잭,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행성 보호 책임관의 임무를 다시 언급하면서 나사는 미래에 우리를 도와줄 과학자와 기술자를 찾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기를 바래요. 언젠가 나사에서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글쎄요, 소년이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소년이 어른이 돼서 미국의 항공우주과학에 큰 인재가 될지 말이죠. 나사의 정성스러운 답신으로 서로 인연을 맺게 됐으니까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보시죠. 비틀즈가 부릅니다. In My Life 들어보시죠.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무신론자. 무신론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죠. 최근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무신론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이 여전하다는 내용인데요. 유신론자는 물론 무신론자들조차 종교적 믿음을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는 유혹을 막는 보호장치로 여긴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과 네덜란드에서부터 종교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랍에미리트, 미국, 인도 이렇게 5개 대륙 13개 나라 출신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출신국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예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은 나라였는데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악인을 제시하고선 이 악인은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하고 자라나 교사가 된 뒤에는 노숙자 5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연쇄 살인범으로 묘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절반에겐 이 가상의 악인이 특정 종교를 믿는 신자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나머지 절반에겐 그가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요. 연쇄살인범이 무신론자일 것이라는 응답이 특정 종교 신자일 거라는 응답의 두 배에 이르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은 미국이나 아랍에미리트, 인도 이렇게 특정 종교 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 세속적인 국가에서는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무신론자에 대한 팽배한 반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10초 8호. 10초 8호. 11초가 채 못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라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자 육상 선수가 100m를 이 시간에 뛰었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여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00m의 우승을 거뒀는데요. 미국의 자존심으로 알려진 토리 보위 선수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175cm의 키에 55kg의 체중, 1990년생 미국 육상 선수 토리 보위. 영국 런던 스테디움에서 열린 2017년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00m 결승에서 10초 8호로 결승선을 숨도 쉬지 않은 듯 통과하자마자 쓰러졌는데요. 전광판에 순위가 나온 뒤에야 환호를 했습니다. 보위 선수는 대회에 임하기 전에 자메이카가 주도하는 여자 단거리 판도를 바꾸고 싶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포부도 컸다고 하죠. 미국을 대표하는 소위 미국의 자존심으로 주목받았지만 주요 대회 개인 종목 우승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 대회에서 400m 개주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개인 종목에서는 늘 2위에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토리 보위 선수의 생일이 이번 달이라고 하는데요. 27살 생일을 맞아서 자신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네요.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7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 고도화 의지를 꺾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기는 힘들 걸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데 모든 나라가 동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9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화염과 극심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강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일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대북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째 보도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령 괌을 겨냥한 포위 사격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 위기 고조를 내부 결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안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일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 이번 조치 때문에 이 대북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심층 취재로 관련 내용도 좀 알아봤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또 심층 기사를 쓰게 되셨는데 네. 어떤 배경으로 쓰셨나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이 조치에 따라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네. 인도주의 목적으로 북한을 자주 방문했던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선은요. 미 국무부가 이번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원비어 씨, 미국인 네.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자 미국에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제 여행을 자제해라 이렇게 경고만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발령을 한 거죠. 지난 10년간 적어도 16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해외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행위조차 상식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서 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여건은 무효가 된다.
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괜찮다는 얘기인데 네네.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여행일 경우 특별 승인을 신청해서 북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는 전문 기자나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은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도 특별 승인을 받아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미국에 있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 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번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네. 그냥 북한 북한에서만 비자를 받아서 바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방북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 이런 것들이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특별 승인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서
네.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밝혔는데요.
네.
이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을 위해 1년에 한 12차례 정도 방북하는 미국 내 민간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의 이춘호 사무총장은 BOA에 이번 조치로 대북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북한으로부터 산림 녹화 사업을 위해 위임장을 받고 북한에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나무 심는 사업을 위해 미국 시민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그룹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 조치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네, 또 이번 조치는 한 번 특별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북한에 갈 때마다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 미국 친우봉사회의 대니얼 제스퍼 대변인은 친우봉사회의 경우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방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제스퍼 대변인은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분배 감시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네.
이 분배 감시 활동을 위해서 중국인 관계자를 북한으로 보낼 수는 있겠지만 이는 미국인과 북한인 간의 이런 교류를 증진한다는 친우봉사회의 대북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여행 금지 조치 자체 그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박한 인도주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은 이제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이 급박하다라는 거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거죠. 뭐 어떤 건 급박한 거고 어떤 건 급박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우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모호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데니엘 제스퍼 그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문구가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조치가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 문구가 매우 불명확하다는 그런 지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급박하다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건데요.
네네.
그럼 국무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내 한 지원단체 제 대표는 이렇게 국무부에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차례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또 여권을 받으면 뭐 유효기간은 없는 건지
네.
또 특별 승인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에 다시 항소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이제 9월 1일부터 이게 발효가 되니까 그때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면은 그 승인을 받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또 호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까지 있네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친우봉사회라는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는 퀘이커 교단이 창설한 구호단체입니다. 35년 넘게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고 또 기술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제스퍼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인도주의 면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급박한 인도주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특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특별 승인 절차 없이도 이전처럼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네.
미국 친우봉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된 이 청원운동에 8일 시점으로 1,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네.
이 단체는 이번 조치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고요.
네.
또 대북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돕고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 미국 행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이번 국무부 여행 금지 조치에 이 미국 내 이산 가족들의 방북이나 네. 또 북한의 그 미군 유해 발굴 사업 관련 여행 등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 이산 가족 상봉 추진 위원회의 대니얼 금 대표는 이 미 하원 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여행 통제 법안에는 이산 가족 상봉 대상자의 방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무부가 발표한 여행 금지 조치에는 그렇지 않 다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실제로 미 하원의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은 구호 요원이나 기자, 비정부 기구 관계자, 전문가 등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의 방문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고요.
네.
또 적십자 요원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거에는 이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이제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였거든요.
못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한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또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이산 가족 방문 대상자가 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을 하면은 갈 수 있는 거고
네.
안 한다고 판단이 되면 못 가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분들도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차이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또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분은 또 그러니까는 이제 이산 가족 분들이 지금 거의 7, 80대 분이신데
네.
민간 차원으로 이렇게 북한을 방문으로 가서 이렇게 가족분들을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조치로 그런 방문이 이제 전면 금지가 되니까 이제 갈 수가 없게 됐는데 이분들의 길이 막혀게 된 거라서 되게 많이
갑갑한 심정이겠네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 심층 취재에는 담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네. 또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이 평양과기대예요. 평양과기대에 이제 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교수분들이 거의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가서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여행금지 조치로 이분들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참 관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심층 취재에서도 이제 박찬호 총장님께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수분들, 평양과기대 교수분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네.
다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우리도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거기 평양과기대 변호사분이 언론하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뭐 알고 있더라도 말씀을 안 해주셨고 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담지를 못했어요.
네.
심층 취재에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
10일을 제가 이 여행 금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 추가 취재를 하면서 그 평양과기대 의과대학에 지금 계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여쭤봤더니 거의 지금 결론이 났는데 자체적으로 평양과기대에서 그 의과대학 수업은 전면 안 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에 가을 학기에. 그리고 일부 지금 구강, 그러니까 덴탈 그 치과만 그 유럽에 있는 교수나 의사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정말 소규모로 이제 운영이 될 거고 학부도 이제 몇 과목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미 국무부가 이 평양과기대 교수들의 방북을 허용할지 결정이 안 났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예외 금지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근데 뭐 가도록 허가가 나더라도 지금 시간이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데도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가을 학기는 그 의과대학 수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정말 대북 지원 단체뿐 아니라
네.
북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이런 목소리들을
네.
국무부가 듣고 있을 텐데요.
네네.
이런 우려 대해서 어떤 입장 밝히고 있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국무부에 문의를 했는데 원론적인 답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 영사국의 애슐리 게리거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된 미국 내 비정부 기구들의 우려에 대한 BOA 질문에
네.
북한 내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승인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조치가 시행되면 이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 또 인도주의나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이유 등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미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관보에 게재돼 있다며 이번 조치가 발효되는 9월 1일 이후 이 특별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취재를 하면서 어떤 뭐 아쉬움이나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네, 제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늘 겪는 어려움입니다.
네.
이 지원단체 분들은 저랑 통화하거나 뭐 이렇게 연락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 북한에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줄 때도 익명으로 해달라. 아니면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기사엔 담지 말아라. 오프 더 레코드로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기사 쓸 때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네.
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싶었는데 얘기는 들었지만 기사에 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네.
또 이 자리에서 말할 수도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자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인데요. 이 때문에 참 북한 주민을 지원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지원 단체들, 또 북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들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안별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절반을 넘겼는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좀 쉬면서 가겠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James Bay, Let It Go. 네,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한국 전쟁에서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 가족을 위한 위로연이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연 행사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하얀 천이 덮인 둥그런 탁자 위에 네 개의 작은 물품과 다섯 개의 군모가 놓여 있습니다. 원형 탁자는 영원함을 의미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한 송이의 빨간 장미, 그리고 군인의 곤회를 상징하는 레몬 한 조각과 작은 접시 위에는 가족의 눈물을 뜻하는 소금이 놓였습니다. 엎어진 포도주잔은 더 이상 술잔을 기울이지 못하는 실종 용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군모는 각각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과 해안경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인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원형 탁자는 숨진 장병을 추모하는 미군의 전통입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포로 실종자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한설인 세월을 위로하기 위한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9천 명이 넘는 포로, 실종 미군들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이들을 가슴에 묻은 채 수십 년을 살아온 유가족들이 한국국가보훈처가 마련한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 포로 장병 감사위로연에 초대됐습니다. 김광우 국가보훈처 제대 군인국장은 VOA에 올해 처음 열린 위로연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POWMIA 이분들의 고통이 어쩌면 가장 크고 또 그 기간도 가장 긴 거거든요.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또
김광우 국장은 지난 5월 50여 명의 유가족을 한국에 초청했었다며 당시 유가족들과 주고받은 감동이 깊었던 것이 이번 위로연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전사자와 실종자 등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의 사도 메달이 유가족 대표들에게 수여됐습니다. 메달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기 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날 평화의 사도 메달은 180여 명의 유가족 대표들에게 수여됐는데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일일이 유가족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65세 미국 여성 케이건 웨스트 씨는 VOA에 실종된 아버지를 대신해 메달을 목에 걸었다면서 이 메달이 자신에게 매우 큰 의미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Receiving this medal means a great deal because when someone doesn't return, at least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황을 지난 50년 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케이건 씨는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추모 행사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 계획이라면서 메달을 아버지 이름 위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씨는 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으로 떠났지만 아빠가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갔다고 말했는데요. 생존했다면 올해 90세인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Boy, have I missed you. And then I would just be very glad to see him.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여기 있네요. 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과 함께 한국 피우진 보훈처장의 서명이 들어간 증서도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증서에는 한국이 자유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한 당신의 희생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소원을 담아 평화를 위한 대사임을 선포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을 대표해 실종군인 오빌 K. 스파이서 상병의 여동생 패트리샤 K. 맥만 씨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패트릭 윌슨 대위가 한국전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윌슨 대위는 유해 발굴 조사관 외에 연구원 등과 매일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자신들이 유해 발굴을 위해 헌신하는 건 실종 장병들을 결코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윌슨 대위는 실종 병사를 찾기 위한 미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50여 명 중 400여 명은 실종자 유가족이었는데요. 위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운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형이 실종됐다는 80세가 넘는 토미조 에반츠 씨는 군인 가족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I come from a military family. All of my brothers in the military and everybody served. In the Korean War, the Vietnam War,
형제들이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에반츠 씨는 여섯 형제 가운데 세 명이 한국전에서 실종됐다며 형을 보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No, no. I don't know what I'd say.
전 남편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스테파니 씨는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었던 날을 떠올리며 줄곧 눈물을 흘렸습니다.
They sent me a telegram that he was missing in June of 1953. So it's been such a long time.
1953년 6월 남편이 실종됐다는 전보를 받았다며 매우 오래전 일이지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씨의 현 남편인 레이너트 씨는 16살의 남편을 잃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내가 이번 행사를 통해 큰 위로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너트 씨는 이번 행사로 실종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hings I picked up or seen more focus was on how important the sacrifice was. Because we really did accomplish something.
한국전 당시 실종된 할아버지를 대신해 왔다는 무어 씨는 자신의 어머니조차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어 씨는 한국을 방문했었고 방문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알게 됐다면서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며 감격했다고 전했는데요. 무어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 서전 존 헨리 맥코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들 외에도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인사회 대표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부 표세우 준장은 VOA에 이날 행사에서 만난 유가족들에 대해 남다른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다 돌아가시거나 못 찾거나 하신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방금 한 말인데 클로즈라고 그래서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어떤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가슴이 아팠던 분들은 왜 그동안에 보면 한국전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섭섭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한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을 오늘 와서 싹 이렇게 상처를 씻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즈라 그러던데 진작 더 했어야 된다, 빨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저는 뭐 계속 여기서 이제 우리 군수무관.
한편 김광우 보훈처 제대 군인국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DPAA 축과 매년 미국인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 장병 유가족 위로연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입니다.
조상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아론번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아주 흥미로운 계획입니다. 우리 영국은 당신의 구상을 환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국이 워낙 거리가 머니까 4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아론버의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겠습니다. 정부의 반기를 드는 전쟁을 벌이는 행위는 명백한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1807년 아론버가 체포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로 압송됐습니다.
반역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 합중국이 추구하는 정의란 말입니까?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5부 아론 버의 신생국 건설의 꿈.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아론보의 유죄가 증명되길 바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부 관리들에게 아론보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제퍼슨 대통령이 아론보의 재판을 정치 싸움에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제퍼슨 대통령이 연방당 소속인 마샬 대법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재판 사례로 아론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마샬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의회와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여겼고 대법원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면서도 자신의 결정과 의견 제시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1807년 8월을 기점으로 아론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모두 중단합니다. 반역죄는 헌법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현 정부의 주장은 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증인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아론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배심에서 내리도록 명령했습니다. 1807년 9월 1일 대배심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배심원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아론버의 반역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심원들은 제시된 증거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아론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아론버의 무죄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반역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 아론버는 유럽에서 지내기도 하고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얼마 전 아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오랜 친구가 반역죄 재판이 있은 지도 29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진실을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멕시코 합병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정말 미국 서부를 분리시킬 음모를 꾸몄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더군요. 대배심원의 무죄 선언으로 반역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숨길 게 뭐가 있냐며 정말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뭐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 친구뿐만이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아론버가 정말 미국을 분리시키려 한 반역자인지 궁금해하는데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 아론버는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달을 차지하고 달을 나눠 갖자고 했을 겁니다. 미 합중국을 분리시키려 하다니요. 결단코 아닙니다.
아론버가 정치 활동을 끝내고 미국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신생국 건설을 꿈꿨던 1804년.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제퍼슨 대통령을 다시 한번 후보로 내세웠고요. 뉴욕주 지사를 7번이나 지냈던 조지 클린턴이 부통령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연방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 코스워드 핑크니를 대통령 후보로, 뉴욕의 루퍼스 킹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선거운동은 평온하게 진행됐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첫 임기 4년 동안 얻은 성과로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을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미국은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뤄냈던 성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연방당 시절에서 늘어났던 세금들 중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폐지시켜 국민들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또 연방당은 집권기간 동안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지만 제퍼슨 대통령은 빚을 끌어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퍼슨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광대한 루이지애나 영토를 우리 미국 땅으로 만든 역사적인 영웅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미국은 더 큰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경쟁 후보인 연방당에 압도적으로 앞선 가운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상원에 남아있는 연방당 소속 의원은 7명에 불과했고요. 하원에는 25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연방당이 추대했던 대통령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겨우 14표를 얻었을 뿐이었고요. 연방당은 자신들의 오랜 지지 기반이었던 북동부 지역에서조차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연방당은 선거에서 패하고 의회에서도 세력을 잃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존 아담스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며칠 만에 급하게 임명된 판사들이었고 이들은 제퍼슨 대통령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재판정에서 정치적 연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들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정을 제퍼슨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장 강력한 제퍼슨 반대 판사였던 사무엘 체이스 대법관이 탄핵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자, 오는 한 주도 유익하게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9년 8월 12일 오늘 전쟁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제네바 협약의 모체는 1864년 적십자의 창설자인 앙리 듀낭의 제안으로 체결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후 두 차례 수정 보완돼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그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1948년 이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4개의 협약안이 제정됐습니다. 이어 이 4개 협약안은 한 해 뒤인 1949년 오늘 제네바 협약으로 체결됩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지역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 해상부대의 부상자와 병자, 난파선 승무원의 상태 개선, 그리고 포로의 대우와 민간인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이후 66개 나라의 조인을 거쳐 한 해 뒤인 1950년 10월 효력을 발휘합니다. 1960년 8월 12일 오늘 민주당의 윤보선 후보가 한국의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표 결과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208표를 얻어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윤보선 후보는 4.19 혁명 이후 새롭게 구성된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259명 가운데 208명의 표를 얻어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1897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윤보선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에 돌아와 서울특별시장과 상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윤보선은 1960년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나는 국군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윤보선 대통령은 이튿날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첫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윤보선 대통령은 9개월여 만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맙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